찬송가 546장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546장입니다. 546장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데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굳게 서리라. 아멘. 새벽 우리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에스겔 2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2장 1절로 4절까지 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 발로 일어서라 내가 네게 말하리라 하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아멘. 초대교회 당시 로마 제국에 극심한 박해를 당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특히 그 유명한 그 네로 황제를 비롯해서 로마 제국의 10명의 황제들에 의해서 자행된 기독교 10대 박해, 로마 제국의 그 기독교 10대 박해가 있었는데요. 이 10대 박해는 기독교 역사뿐만 아니라 일반 역사에도 자세하게 기록이 나옵니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박해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기독교인들은 식인종들이다. 기독교인들은 다른 사람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식인종들이다 라고 하는 이유였습니다. 기독교인이 다른 사람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식인종이라는 그 이유로 로마 제국에 의해서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를 박해하고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처형했다라는 것, 박해했다는 것. 이건 역사 기록에 엄연히 나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기독교인들을 식인종이라고 했을까요?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인들을 식인종이라고 규정한 근거는 다름 아닌 성찬식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성찬식을 거행할 때 먼저 제정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제정의 말씀으로 고린도전서 11장을 봉독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1장에 성찬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고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예. 이 말씀 오늘날 예수 믿는 모든 이들에게 아주 익숙한 말씀이죠.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찬식은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겁니다. 이와 같은 거룩한 성찬식을 가지고 로마 제국에서 오해한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다른 사람의 살을 먹는다. 다른 사람의 피를 마신다. 식인종들이다. 이렇게 오해한 건데 물론 이것은 이제 순수하게 100% 몰라서 정말 100% 몰라서 오해한 것이 아니라 이제 기독교를 박해하고자 악한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퍼뜨린 거짓 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거룩한 성찬식에 대하여 도무지 알지 못하는 많은 일반 백성들, 보통 사람들은 로마 제국에서 퍼뜨린 이 거짓 소문을 그대로 믿고서 기독교인들은 다른 사람의 살을 먹고 다른 사람의 피를 마시는 식인종들이다 라고 정말로 그렇게 믿었었는데요. 자, 이처럼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의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오해는 사실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주일 성수와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주일에 세상 사람들 표현을 하면 일요일이죠. 주일에 편하게 쉬지 않고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는 기독교인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특히 그렇게 주일에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림으로써 은혜를 받는다? 은혜를 받는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데요. 하지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통해서 이 세상을 힘차게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자,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는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요. 또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라고 했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성경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은혜를 받은 구체적인 방법은요. 크게 말씀과 기도와 성례입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 방편이면서 동시에 성도들의 삶의 출발입니다. 과정이며 또 목적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의 목적과 방향을 정하고요. 또 그 말씀으로 삶을 살아갈 힘과 또 지식과 능력을 얻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어떻게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또 사역을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러니까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삶의 목적과 방향을 정했고 그 말씀으로 삶을 살아갈 힘과 지식과 능력을 얻은 것인데요. 자, 오늘 새벽 시간에는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곳에 대해서 본문을 통해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스겔은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같이 본문 1절과 2절, 1절과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네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예, 지금 읽은 본문 2절을 보면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런 표현은요, 에스겔 1장 3절에 나오는 장면, 에스겔이 선지자로 처음 부름을 받았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에스겔 위에 있었다라고 하는 그 장면과 거의 똑같은 모습입니다. 에스겔 1장 1절에서는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에스겔에게 보였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보면도 마찬가지입니다. 2장 1절에서 인자야 일어서라 내가 네게 말하리라.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에스겔에게 임재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그 영이라는 것은 에스겔 1장 20절과 21절에 나온 생물의 영과 마찬가지로 성령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영이 곧 성령님께서 에스겔에게 어떻게 임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영이 어떻게 언제 에스겔에게 임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본문 2절에 나온 것처럼 말씀하실 때 그 영이 성령님이 에스겔에게 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학자들은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온 말씀하실 때에 성령께서 에스겔에게 임했다고 하는 이와 같은 구절이 신약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의 사건과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요,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고넬료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환상 중에 베드로를 청해라는 하나님의 사자가 전한 말씀을 듣고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 사도를 모셔다가 말씀을 듣습니다. 본인만 혼자만 들은 게 아니라 가족과 일가 친척, 친구들과 다 같이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데 물론 베드로 개인의 말이 아니죠. 베드로가 사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겁니다. 대신 전달한 건데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고넬료와 그 일행들에게 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 10장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고넬료와 그 일행들에게 전할 때 고넬료와 그 사람들, 그 일행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바로 그때 성령께서 그곳에 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는요,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그냥 내려왔다고 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고 분명하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던 이 베드로와 또 유대인 신자들이 그 장면을 목격하고 그 모습을 보고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그 모습을 목격하고 아주 크게 놀라게 되는데요. 그리고 베드로와 그 일행 모두에게 고넬료와 그 일행 모두에게 베드로가 세례를 베풀게 되는데 교회 여러분, 에스겔이 그러했던 것처럼 또한 고넬료와 그 일행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여러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두 번째, 에스겔은 말씀 속에서 일으켜 세움을 받았습니다. 다 같이 본문 2절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신 자의 소리를 들으니. 에스겔 선지자는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보면서 사실 너무나 놀라고 두려웠어요. 그래서 1장 28절에 있는 것처럼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학자들은요,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보고 엎드린 것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 앞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발견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무나 죄악된 자신의 모습, 자기 자신의 모습을 에스겔 선지자가 깨달은 거죠. 사실 이것은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똑같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신의 부족한 모습, 못난 모습, 죄악된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발견하지 못한다? 그럼 그거는 하나님 앞에 선 게 아니에요. 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경험한 게 아니죠. 정상적이라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신의 죄악된 모습, 이 모습, 못난 모습 발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깨달은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서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게 정상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모든 인간은 마치 이 벌거벗겨진 것처럼 두려울 수밖에 없고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에스겔의 경우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은혜스러운 모습이 이어집니다. 무슨 말이냐? 보면 2절을 보세요.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그 다음 나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며 엎드려 있는 에스겔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를 말씀 속에서 일으켜 주신 겁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성령께서 임하셔서 에스겔을 말씀 속에서 일으켜 주시고, 그리고 에스겔에게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앞으로 에스겔이 어떻게 해야 할지 선지자로서 구체적인 사역의 방향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교회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을 통해 그 말씀 속에서 일으켜 세움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일으켜 세움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힘과 용기를 얻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위로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앞으로 나아갈 길을 깨닫고 발견하는 그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하루를 허락하시고 한 해 첫 시간 주님 중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을 경험했다는 것, 또한 말씀 속에서 일으켜 세움을 받았다는 것,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장면을 대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가 일으켜 세움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일으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통해 힘과 용기를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아갈 길을 깨닫고 발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 교우들, 우리 교우 중에 이 가족이 수술하는 그런 가족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함께 하셔서 수술하는 그 집도 하시는 의사 선생님, 또 그 밖에 함께하는 모든 스태프들,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속으로 도구로 삼으셔서 모든 수술의 전 과정이 100% 완벽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깨끗하게 100% 완벽하게 수술이 잘 맞춰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